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기쁨,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기쁨, 그리고 기도, 감사, 이 세 개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그렇게 하면 1월 달 주일 세 개의 메시지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2월 달로 가겠죠. 제가 의도한 뜻은 지난 시간에 시편 141편 3절을 근거로 해서 입술의 문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세팅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 언급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서 나머지 2월달부터 12월달까지를 꽉 채웠으면 어떨까 하는 어떤 파일럿적인 그런 메시지를 생각했더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 고민하고 추구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확신은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까를 고민하고 그 결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음풋이라도 눈이 열린 사람이라네요. 남을 해치고 자기 성공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죄악과 범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고민해 왔기 때문에 자신을 절제하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알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한 채, 관심이 없는 채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 사이에는 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검사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WOF라고 하는데 매년 점검하고 관리를 합니다. 저도 가끔씩 지금 쓸만한데 바퀴를 갈라고 할 때 가격을 물어보면은 뭐 2,300불 앞바퀴 타이어가 많이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이거 비싼데 어떻게 하지? 갈게 되죠. 타이어에 보면은 깊이 그 홈 파여 있잖아요. 홈이 깊게 파여 있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제동력이 좋습니다. 오래된 타이어는 그 홈 깊이가 거의 파여서 뭐 한 1mm 아니면 2mm 정도 있으면은 제동력이 없거든요. 매끈매끈해서. 그래서 위험해요. 특히 비가 온 뒤에 여러분 수막현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막현상. 그러니까 비가 온 뒤에 그 노면에 깔린 물과 바퀴 사이에 얇은 막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노면에 직접 접촉하지 못하고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이 스케이트 탈 때 같은 원리처럼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수막이 생겨가지고 타이어의 홈은 이 빗길 주행할 때 물을 배수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파여 있으면은 그 사이를 물이 빠져나가요. 순간적이지만. 그렇지만은 홈이 없는 매끈한 타이어는 물을 배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생겨서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위험하죠. 내가 브레이크를 잡아도 혹시 미끄러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타이어를 가지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교체를 하라고 그래요. 교체할까 말까. 비용이 들지만 타이어를 교체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수막 현상이 뭔지 왜 위험한지 그에 대한 개념이 없이 돈이 아까우니까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안전 운행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과 모른 채 인생을 꾸려나가는 삶 차이가 있더라. 운행하는 삶의 퀄리티에서도 차이가 나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도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에 깊이 고민하는 사람은요 목표 함부로 정하지 않습니다. 꿈도 지금 말하는 밤에 꿈은 꿈 말고요. 어떤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꿈을 펼친다 할 때 그 꿈 그 자체도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꿈을 꾸는 방향이. 내가 읽은 책이나 본 영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나 이것이 되어봐야지 라고 하는 그 꿈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 어디를 가야 될지가 방향 달라진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또는 그의 뜻과 같은 표현이 많이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10절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완벽한 질서 가운데 실행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는 지금 불완전하게 진행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성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것을 고민한 사람은 지금 이 세상이 당연한 듯이 여긴 음란물이나 포르노를 정말 당연시하게 여겨요. 어떤 방송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들 토크한 데 보면 아 야동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구나. 이건 괜찮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의 거룩함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하는 것 같으니까 나라가 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세상이 당연한 듯이 여기는 음란물 포르노를 경계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걷는 사람에게 복된 영혼을 약속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부르심, 은사,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 과거의 경험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그 뜻이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체질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른데요. 그런데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범사에 감사하라는요. 개인에게만 아니면 모두에게. 예. 어떤 개인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만큼, 자, 이거 강조하고 싶은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는 만큼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개인의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일반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들이나 아니면 사역자로 구별된 세워진 선교사나 목회자나 똑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적용이 돼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은사와 부르심이 무엇이든지 제대로 사명을 수행해요. 이것을 소홀하면 큰 실패를 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독교 사역자들이 왜 도덕적으로 타락하는지 아세요?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은사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도덕적으로 타락해요? 개인에게 주신 그 뜻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싸움을 벌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전도하고 훈련하고 제자 사역하고 하는 데는 자신을 드려요. 귀해요. 근데 왜 도덕적으로 추락하죠? 모두에게 주시는,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가르치고 인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말씀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나에게도 처절한 싸움이란 말.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지 여부는 다른 이야기예요.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각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할 때 거기에 내 자신의 가치를 두고 싸움할 때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오늘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첫째 항목, 항상 기뻐하라를 다루려고 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 세 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요, 첫 번째, 실행 가능한 명령이다. 두 번째, 여기에 기록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명령이다. 첫 번째, 제가 이 명령이 실행 가능한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와, 이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우리 안나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 목사님이 안나에게, 안나, 너 올해 말까지 100m 12초 내에 달리도록 해. 이는 불가능한, 그렇게 명령을 준, 요구를 한, 기대를 한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100m를 12초 내에 어떻게 달립니까? 전문 선수가 아니고 또 이 아이는 여자인데, 명령 내린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며 실행 가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와 전략과 힘과 지혜에 의해서 명령 수행이 가능한 명령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아까 유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유익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성품이 나쁜 어떤 회사에 직장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회사의 유익이나 그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질이 안 좋아.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서 막 괴롭히기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 시키고 체크하고.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많죠. 어떤 명령을 주는데 전체 회사의 유익이나 아니면은 명령을 주는 그 사람이나 명령을 받는 그 직원이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명령일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렇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유익이 끌려 있구나. 이게 힘든 것처럼 보이고 아,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의문도 들지만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자꾸 안나만 써서 미안한데 누구를 쓸까요? 이역 집사. 누가? 예? 주엘이. 주엘이 지금 몇 살이죠? 8살이 주엘이라 합시다. 엄마와 함께 도로를 따라 걷습니다. 주엘이가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이 조금 비싼 공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도로변에서 공을 놓쳤어요. 도로로 굴러갑니다. 차들이 휙휙 지나가요. 저게 어떤 공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누구의 사인볼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게. 그 값어치가. 근데 그게 가려고 해, 얘가. 위험한 거 알지만 그래도 그 공을 집으려고 그래. 엄마는 그때 다급하게 명령하죠. 안 돼, 가지 마라고 소리를 높여요. 공을 잃어버리는데 왜 엄마는 안 된다고 하지? 아이는 엄마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명령은 이 아이의 목숨과 연결된 무언가를 향해서 그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엄하게 표정이 급속도로 날카로워지면서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유익과 연결된 이 명령임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담아두시고 이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느 구절일까요? 아, 힌트를 너무 많이 줬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헬라어 본문도요. 항상 기뻐하라. 원문으로도 가장 짧아요. 반도떼 카이레떼. 성경제 읽어보라고 내가 시킬 걸 깜빡했네. 반도떼 카이레떼. 하. 하입니다. 하. 크가 아니고요. 하입니다. 예스. 바로 그거예요. 그 발음이요. 하이레떼. 반도떼 카이레떼. 독일 말의 그 R 발음이 그렇게 발음될 때가 많죠.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명령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실행할 때 만만치 않은 도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정복할 수가 있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뜻 가운데 상당한 영적 수준에 올랐음을 스스로 인정해도 됩니다. 이유를 나중에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 이 명령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슬픔과 고통을 부정하고 억지로 웃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죽음을 통해서 이별을 했어요. 그 슬픔이 정상 감정이에요. 그런 슬픔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울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라 했으니 환하게 웃으십시오. 그것은 슬픔의 감정이 비성경적이고 어떤 비영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우는 거 괜찮습니다. 크게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외부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 직면해서도 항상 기뻐하라. 지금 내가 상을 당했어요. 슬퍼요.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슬프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가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이란 말이 들어요. 이 신비예요. 근데 그것이 유익하고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이 가시지 않는데 지금 큰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생존할지 못할지 반반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수술실로 바퀴 달린 그 건의에 올라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안함도 있고, 그때 기뻐하라, 이것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영의 인도를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니, 유익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명령을 하달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던,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남녀가 지금 깨졌어요. 교제가 깨어졌어요.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의미예요. 자, 서신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곳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그래서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형편을 기준해서 적용하면 조금 감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편인가?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 믿은 결과 직업 길드에서 쫓겨난 상태이고, 그래서 생계를 꾸려나가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하자면은, 직장을 오랫동안 잃고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가 됐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결과 이웃과 적대 관계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좋게 지내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관계가 이상하게 됐어요. 자녀들도 함께 놀지 못해요. 한국에 가면 그런다면서요. 강남 부자들. 어떤 자동차냐,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학부모의 교류가 다르다면서요. 그것을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끊겼어요. 불편해요.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직업 길드에서 추방된 상태이고 이웃과의 적대 감정이 있고 외부 조건은 변한 것이 없고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당분간. 그런데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부 조건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 순종이 가능하다고요?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항상 행복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감을 느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행복감,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happiness예요. happiness. 이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요, 외부 조건이 만족될 때, 원하는 외부 조건이 되어질 때 생기는 그 행복이에요. 근데 행복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내가 불편을 느끼는 어떤 것이 충족될 때, 직장을 잃고 크레딧 사용, 카드 사용이 정지된 사람에게 행복은 괜찮은 직장을 얻음으로써 생겨요. 그 행복은.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행복하죠. 다른 사람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막 행복해져요. 괜찮은 직장을 얻음으로써 성형수술을 통해서 외모를 가꾸므로써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외부 조건을 개선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부 조건이 바뀌고 그래서 만족감이 생기고 행복감이 생기는 거, 그거 하나님도 찬성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라. 아니요. 행복은 조건이 바뀌어야 됩니다. 외부 조건이. 전혀 외부 조건을 개선할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개선하려 해도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지속될 때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사도 바울 어디요? 어디요? 답이 나올 때까지 설교 진행 안 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오늘 날 셀 뻔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 있었고, 빌립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점치는 여종 그 귀신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당해서 옷 벗기고 그래서 매질당하고 전 자국에서 피가 흐르는 가운데 깊은 지하 감옥에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빌립보 간수를 만나잖아요. 고랭크스 둘이 알지 않습니까? 결박된 채 지금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둡고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외부 조건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바울과 실라도 그들도 인간인데 이런 상황 아래서 항상 기뻐하라가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달라지는 것과 상관이 없이 상체에 흐르는 피가 멈춰야 족쇄에 묶인 상태가 풀려나야 지하 감옥이 아니라 따뜻하고 환한 방에 몸을 누여야 그것은 외부 조건이 바뀌어야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상체에 피가 흐르고 있고 족쇄에 묶여서 움직임이 힘들고 어둡고 침침한 지하 감옥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외부 조건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전혀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 무엇이 그때 그를 지배했을까라고 하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해요.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만족감, 그것을 기쁨이라 합니다. 여전히 불편해요. 돌아 눕는 것도 불편하고 눈을 떠서 보나 눈을 감으나 캄캄해요. 그리고 축축하고 차갑고 그런 환경에서 여전히 불편할 때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하게 했을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확신입니다. 토굴에 같이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은 이곳에 나가기 전까지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하 감옥에서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예요. 찬송 소리가 나와요. 지하 감옥이라는 곳은 행복감을 주는 외부적인 요소가 다 박탈된 곳이에요. 그런데서 보통 들리는 것은 욕설이나 저주나 절망이나 내가 밖에 나가면 나를 고발한 그놈 내가 죽이고 말리라 그런 일을 부득부득 간다든지 한탄하는 소리, 하, 내가 지질이 노예로 고생하다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는구나 그런 어떤 푸념이 섞인 그런 소리. 그런데 그곳에서 한방중이 되었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찬송 소리예요. 아까 우리 박집사님 인도 가운데 찬양을 했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네, 물론 1800년 뒤에 만들어졌지만 어떤 찬송, 성경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때는 찬송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증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같은 구절에 곡조를 붙여서 지하 감방에서 소리를, 노래 소리 만들어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나의 영혼은 평안해. 나의 영혼은 평안해. 환경적인 외부적인 조건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가? 외부적인 조건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조건이 변화되도록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러면 그 조건이 변할 때까지 나는 우울하게 있을 것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펼쳐질 때 그러면은 지속적인 우울감에 들어갈 것인가, 지속적인 낙담과 불평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조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내 내면에서 우러나는 확신이, 그를 지배하는 어떤 확신, 생각이, 소망이, 나를 위해서 일어난 놀라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서 예비된 복된 미래, 지존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높은 나의 몸값, 가치, 언젠가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크된 기대감.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늘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다가 아니에요. 먹고 살 것, 입을 것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 내 삶의 부족함은 늘 있을 것입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늘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전까지는 이 부족함은 늘 있을 것이고 큰 부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던 것이 우리를 떠나가는 박탈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짜증내고 힘들어할 것인가, 아니면 이런 부족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지탱하는 어떤 기쁨의 근원 가운데 접속이 되어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박국 3장 17절은 이러한 것이 없을지라도, 18절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의 소득이나 사업은 축소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 그게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LA에서 일어난 그 산불로 인해서 그 엄청난 규모의 그 집들이 전소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그것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요?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어떤 거는 600만 불짜리 집들. 삶의 부족을 경험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방어적으로, 이것을 예견하고 미리 마음에 단단하게 생각 정리한 가운데 언젠가 나는 나를 지탱하고 나를 두르고 있는 이런 부여와 누림이 다 떠나갈 수도 있다. 그럼 나는 그때 엄청나게 우왕좌왕하겠지. No.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생각하지 못한 건강관리를 괜찮게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적으로 뭔가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모드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행복감이 없는, 지금 어떤 외부적인 조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감이 없는 모드로, 지속적인 우울 모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거나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나의 신분이 약속하는,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미래가 약속하는, 그리고 지금 이 현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 최근에 옆집에 우리는 그 빌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옆집에 막 음악 소리 크거나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잠자는 패턴 시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곤란한데, 최근에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녀 셋 가진 한 30, 40대 싱글 마음이 이렇게 그 렌트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과자도 나눠주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9시에서 이제 잠자리에 저는 준비를 하고 한 10시쯤 돼서 잠이 드는데, 저 아이들이 이제 그 시간이 실제로 움직이는 시간들인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특히 이제 방학이니까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런. 그래서 이제 몇 번 내가 주의를 주었는데, 어느 날 밤에는 직접 이제 밖으로 베란다로 나가서 벽을 두드리면서 조금 주의를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시간은 10시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11시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면서 이 설교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실제 삶은 장난이 아니다. 제가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님, 그 옆집에 있는 넬리, 복잡한 이름이 있는데 그 간단하게 줄여서 넬리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넬리와 이런 불편한 관계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이 기뻐하라는 명령 내가 수행하기 원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부여가 무엇입니까? 불편해요. 중간에 자다가 깨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분명하게 12시 넘길 것이고 아침 이제 5시쯤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일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부여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지금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그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끼면서 잠이 오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 옆에 있는 저 애기 엄마는 이거 없지. 이거 모르지. 이거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1층에 쓰레기 비우러 갔다가 보니까 그 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가가서 다음 주 이틀이나 뒤쯤에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내가 도와주고자 하는 그것은 저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논하고 줌을 통해서 뭔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디시플린이 없어요. 전혀 디시플린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고민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게 기도 가운데 이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프로치를 했더니, 너는 7일 동안 이제 자유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그랬더니 7일 동안 북섬의 아버지 집에 다녀온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커피는 일단 그럼 같이 마시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혹시 그렇게 출발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넬리 가족 지금 상당히 막 6, 7시간 간다고 하는데 가는 길에 사고 나가지 않게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정말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감정은 어제 1층에 내려가서 대화했을 때 이 감정은 제가 3일 전에 그 밤에 느꼈던 그 감정하고 달랐어요. 동일한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여라든지 내가 누리게 될 영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그런데 넬리는 그런 게 없어요. 노래 진짜 좋아하고 밖에서 갈 때 큰 소리로 음악 틀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줄여줄래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 철학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올해를 살아가는 어떤 파운데이션적인, 그래서 힘들고 짜증나고 기도했던 외부적인 조건이 변화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행복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배하는 잔잔한 어떤 감정이 기쁨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힘과 지혜와 전략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